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새로운 환경으로 뭘 꼽겠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단연 재택근무를 꼽을 겁니다. 반드시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일부 직장인들을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는요,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자녀를 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안 들고 대신 그 시간을 개인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점 등 이런 유연성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익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미국 국립경제연구국이 최근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COVID-19,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버드대학교와 뉴욕대 교수들 5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작업을 한 것인데요. 자, 이들이 내린 결론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더 늘었다입니다. 네, 미국 유럽 중동의 16개 대도시에 2만 천여 개의 기업 또 300여만 명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전후 8주 업무 상황을 비교했더니 하루 근무 시간은 평균 48.5분, 회의 횟수는 13%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회의당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0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만나면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또 사서를 주고받느라 업무 얘기만 하지 않겠죠. 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은 말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다 주목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이메일을 보내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자, 조사 대상 국가 중에 미국의 경우 14개 도시에서 봉쇄 이후에도 늘어난 근무 시간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연구진은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일하는 양식을 바꿨기 때문인데 예전 형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겠죠. 생산성, 일하는 태도, 문화, 비용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할아버지 조항. Grandfather Clause. 매사추세츠 항소법원이 현재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과거부터 적용한다는 이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 할아버지 조항을 인종차별을 배경으로 둔다며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곳곳에서 흑인 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 노예제를 지지했고 인종차별적이었던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밴달리즘이 퍼졌고 이에 더해서 같은 이유로 단어를 제거하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미국 매사추세츠 항소법원이 이 할아버지 조항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할아버지 조항은 소급 적용을 배제해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손자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할아버지 시절의 행위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법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도 굳이 할아버지 조항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조항 용어가 금지되는 이유는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일부 주에서는 투표권을 지적 수준을 갖춘 자들에게로 제한하면서 1867년 이전에 투표권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은 이런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는 이른바 할아버지 조항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조항은 당시 문맹률이 높은 흑인 유권자의 투표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7월 9일 뉴저지주 카운티 의회들은 앞으로 카운티 의회 의원들을 가리키는 freeholder라는 표현 대신에 commissioner라는 표현을 쓰기로 결의했죠. 뉴저지주가 카운티 의원들을 부동산 보유자를 뜻하는 freeholder라고 부르는 것은 1776년 뉴저지주 헌법이 제정됐을 때에 카운티 의회 의원의 자격을 토지나 현금 등의 일정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편 펜실베니아대 언어학과 니콜라이 할리데이 교수는 모든 표현의 근원을 알 수도 없어 일상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바꿔 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수정은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저항의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학교 개강에 맞서 뉴욕의 학교 교사들이 안전하지 않은 학교에 대면 수업 반대를 외치는 연합 시위를 벌였습니다. ABC7 방송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와 학생은 월요일 맨하튼 거리를 행진하며 빌 드 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뉴욕시 학교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에 항의했습니다. 교사연합본부는 뉴욕시 교육청으로 행진했는데요. 이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학교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교사는 집에서는 학생 모두와 온라인을 통해 접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편한 방법이라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며칠 동안 학교에서 수업하고 다른 날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에도 반발을 했는데요. 학교 교실에 에어컨이 없고 열리지도 않는 창문도 있어 환기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학교 공기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를 지지하는 한 의학 박사는 우리는 치료법이 없고 코비드에 대한 백신이 없으며 시장이나 장관이 제시한 계획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안전에 근거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시 전체 감염률이 3% 미만이 아니면 학교를 열지 않을 것이고 7일 동안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학교를 다시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시위대는 그렇다면 만일 학교 문을 다시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어모 뉴욕 주지사는 나는 어떤 관료가 말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을 믿으며 학교가 다시 연다는 말에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재개방 계획이 없다면 아이들도 오지 않을 것이며 교사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네, 앞으로 한 달간 또 잘 부탁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이번 주 한반도 지역에 장마철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북한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북한의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제재 코로나에 이어서 경제 3중고를 맡고 있다는 안소영 기자의 보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적지 않은 사상자까지 발생했던데요. 북한에도 한때 호우 특급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아침까지 평안 남북도, 황해 남북도, 또 개성시, 강원도 지역에 호우특급 경보가 내려졌었죠. 북한 일부 내륙 지역에도 500mm 이상의 많은 비, 또 초당 1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관련 보도를 집중해서 전했는데요.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이 연일 관영 매체,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기상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탄광부터 건설 현장, 항구 일대까지 부문별 대비책을 강조했고요. 또 주거지에는 물이 차지 않도록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큰 곳이 이 식량 생산을 좌우하는 농경지일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농경지 458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의 곡물 부족량은 통상 해마다 10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올 가을 도정 이후에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이라면서 26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린달 루이스 미국 친우 봉사회 북한사업단 대표는 4일 VOA에 북한이 한꺼번에 직면한 여러 사안들이 주민들의 식량 안보를 우려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농장 경영 체제 개혁 시스템으로 농가들이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농업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춘공기인 만큼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는 내년 북한 식량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대유행 때문에 지금까지 반년 넘게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월 말부터 전면적인 국경 봉쇄를 단행했죠. 북중 무역이 상당히 줄었을 것 같은데요. 통계를 보면 지난달 북중 무역액은 9,680만 2천 달러로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1월, 2월 사이 중국과 무역의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40개 정도였는데 3월과 4월에는 각각 12개와 9개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서서히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는 반면에 북한은 중국 지역에서 다시 전염병이 터지면서 국경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 해마다 북한을 찾던 120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자재나 비료 반입도 쉽지가 않겠네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친우 봉사회는 모내기 시기에 필요한 농자재를 북한에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올가을 수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과거 경험을 보면 단순한 재료라도 북한 내 농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인데요.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요. 북한은 신종 코로나 사태 전부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 경제는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북한 핵무기 기술 진전에 대한 유엔 보고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져서 관심을 모았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중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몇몇 나라들은 탄도미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부분이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과 설비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유엔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 항상 등장하는 불법 석탄 거래에 대한 지적, 이번에도 포함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불법 해상 수출을 통한 석탄 거래가 올해 1월에서 3월 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됐지만 이후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유엔 회원국에 북한에서 파견된 운동선수와 의료진, 공장과 식당,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 중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간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고 아직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려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해마다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이후 위원회는 협의를 거쳐서 안보리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특정 국가가 반대하면 일반 공개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공개가 안 된 적도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제재 관련 소식인데요.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구단에서 활동했던 북한의 이 박광용 선수 결국 방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오스트리아 구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북한 축구 선수죠. 박광용이 팀을 떠난다고 소속사인 SKN 장크르 펠텐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이 소속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박광용이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해서 만료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오스트리아 당국이 박광용의 노동 허가를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광용 선수에 대한 노동 허가가 나질 않아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게 된 거네요.
네, 저희 VOA가 이 부분을 계속 취재를 했었는데요. 지난 4월 이 소속팀 관계자는 VOA에 박광용이 오스트리아 당국으로부터 공식 노동 허가를 받았다면서 소속팀과의 계약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앞서 3월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박광용도 북한 노동자에 속하며 그의 활동이 노동자 송환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당국은 박광용의 거주와 노동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송환 결정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1992년생인 박광용은 지난 2011년부터 유럽에서 활동했습니다. 현 소속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네, 북한도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스트리아에서 방출된 박광용 선수의 거취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에는 탈북민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가 최근 미국의 친절함과 인종적 다양성에 놀란 탈북민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난세일기를 운영하는 탈북민 김금혁 씨의 미국 경험담을 소개했는데 김금혁 씨는 미국은 북한에서는 일단 승량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북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고문하는 이미지로 북한에서는 주로 미국인들을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를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2012년 중국 유학 중에 탈북한 김 씨는요. 북한에서는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고 배웠다면서 세뇌 교육 때문에 미국에 적개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 이라크 전 당시에 북한 매체가 이라크 입장만을 보도했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이라크가 이길 줄 알았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를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탈북 이후에 미국을 방문한 김 씨는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친절함이나 인종적 다양성을 보고 무척 놀랐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또 식당 종업원도 무척 친절하더라. 그러면서 본인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친절함이 몸에 밴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멕시코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히스패닉계 사람들 이렇게 정말 많은 인종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양성에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폭스뉴스에서 소개한 김금혁 씨뿐 아니라 또 미국에 사는 다른 탈북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VOA가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북한에서 배운 미국과 몸소 체험했던 미국은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2007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글로리아 김 씨는요. 북한에서 학교에서부터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교육한다면서 자신이 기억하는 북한 교과서의 한 내용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머슴처럼 부렸는데 하루는 사과밭에서 일하던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사과를 따먹었는데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나무에 매달아 벌을 주는 그런 그림이 북한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2014년 탈북해 시카고에 정착한 50대 탈북민도 북한 당국에서는 미국을 자본주의의 폐단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탈북민은 북한이 주체 사상을 통해서 말로만 사람을 중시하는 곳이라면 미국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게 제도와 문화로 정착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인상 깊게 남은 게 차가 사람을 위해서 많이 통제되고 있었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북한 규정에서는 그렇게 뭐 미국과 비슷하겠지만 실제로는 북한에서는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차가 사람을 피해 다니고 또 미국에서는 차가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적을 뭐 함부로 울리거나 뭐 이런 일이 없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이 탈북민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10여 년 전 탈북해서 현재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사는 30대 탈북민은요.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가 등 일부 기득권층 그리고 나머지 일반 시민을 철저히 불리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그 미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주류층하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국민 대다수를 분리해서 사상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정부, 거대 자본, 공장주는 다 나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탐욕을 이룬다. 하지만 그 아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실제 모습을 상당히 왜곡해서 가르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소재의 미국 업체에서 일하는 이 탈북민은요. 자신의 회사를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상사들이 최대한 아래 직원들이 자신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서 타당성을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점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것들이 미국의 직장 문화다라고 이 탈북민은 얘기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북한에서도 외부 소식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왔지만 또 어떤 점에서는 실망한 부분도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앞서 이 탈북민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자신은 탈북 전에는 미국은 모두가 풍족한 지상 천국일 것이다 이런 환상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막상 와서 보니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좋은 점과 나쁜 점, 명암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탈북민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는. 그런데 미국에 막상 와보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처음부터 놀고 먹자는 사람에게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독자의 선택 집중호우로 삼중고에 직면한 북한의 상황 살펴봤고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또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출신 박광룡 선수가 방출됐다는 소식, 또 탈북민들이 직접 경험한 미국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3월 말 버지니아의 한인교회에서 그레이스 조 씨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지만 이제 제가 말을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가족한테 너무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를 모면할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서 저희가 복음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사랑 또 선교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그레이스 조 씨는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미주 탈북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언니 조진혜 씨를 도와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술단체나 대학교 등 미주류사회에서 조 씨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엔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저명한 인권 포럼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fter we were released, we swam across the Tumor River again and we came to China and we were hiding in China again. After about a year and a half, the UN rescued my family.
지난 5월 23일 오슬로 포럼에서의 연설인데요. 조 씨는 두만강을 다시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갔고 중국에서 다시 숨어 있었습니다. UN이 나의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했고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지난 2013년 미국 시민권을 땄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I'm considered as Korean American.
깔끔한 정장 차림의 조 씨가 밝게 웃으며 자신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자 청중들은 박수로 조 씨를 축하했습니다. 공영방송인 PBS 등 다수의 미국 언론 매체들도 조 씨의 탈북 여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탈북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탈북자 조 씨. 탈북자로서 북한 인권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끔은 그저 보통의 20대 여성으로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미국인과 본인이 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나 너무 무겁다. 뭐 이런 감정 같은 거 들었어요? 혹시?
네, 매일매일 들어요. 미국 친구들은 뭔가를 생각을 해도 이제 막 기쁘거나 이제 막 신기하다 막 이렇게 생각 드는 거를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거든요. 나는 왜 생각을 많이 할까? 어떨 때는 또 왜 뭔가를 하면은 좀 다 어둡거나 무겁거나 좀 슬픈 쪽으로만 갈까 이런 생각도 해서 어떨 땐 좀 안타까워요. 저도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뭐 재밌는 거를 해본 적도 많지 않고. 뭐 중국에서는 뭐 빌딩 안에서 갇혀만 있었으니까 뭐 다니면서 재밌는 거 해본 적도 없고 해서 재미라는 거를 많이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다른 화두의 질문을 던져도 결국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그레이스 조 씨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텐데요. 조 씨는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누구의 강요도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성공을 위해 배우고 누리며 살라는 친구들의 권유도 종종 받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젊었다고 해서 나이 어리다고 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데 시간 허비하는 게 사실 제가 그 고생을 하면서 또 저희 가족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북한에서
아버지와 두 남동생, 큰언니 그리고 할머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가족의 삶을 앗아갔지만 자신이 누리는 자유는 이들의 희생으로 얻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내가 생존을 해서 여기 미국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의미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조 씨가 본격적으로 인권 운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언니 조진혜 씨가 있습니다. 조 씨는 미국 내 여느 이민자들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었기에 단체를 이끌며 여기저기 인권 활동을 하러 다니는 언니를 만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 보고 언니야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언니가
언니의 아메리칸 드림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서 영어 대학 졸업하고 부자가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정이 되면 그게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최소한 10년에서 20년 걸리겠지라고 했더니 그럼 그 어간에 몇 명이나 죽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선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훗날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자유를 누리느라고 북한 주민은 내몰라 했다는 미안한 마음은 갖지 않게 하자는 언니의 말이 조 씨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짐을 나눠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니가 왜 북한 인권에 저렇게 몸을 띄어서 하고 발을 힘들어서 울면서도 포기를 못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언니를 도와서 같이 시작을 해보니까 아 정말 이미 시작하고 내가 아는 한에는 이거를 포기하거나 버리고 다른 삶을 살기는 힘들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배우는 이런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는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안타까운 사정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 받아들일 그거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도 마음은 아직 북녘 땅이고 중국 땅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삶은 있는 거는 알지만 그거를 쉽게 이제 선택해서 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친구들도 왜 미국에 왔으면은 정착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돈도 벌고 해서 혼자 잘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조 씨는 미주 탈북민연대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그동안의 활동으로 기반을 닦아 놨기에 단체 이름을 걸고 국제 무대에도 서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언니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는 논란이 한인사회에 퍼지고 기사화되면서 가족이 눈물로 보낸 시절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었지만 조 씨는 당시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집 없는 서름도 겪어봤습니다. 못된 미국인 집주인을 만나 온 가족이 거리로 내쫓겼던 일도 있었습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겪었던 시간들은 지나갔지만 이런 시간들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최근 조 씨는 스스로 자신의 인권단체를 찾아온 한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거처로 옮겼고 현재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체일 때문에 개인 가족이 아직 완전히 정착을 했다고 칠 수는 없잖아요. 뭐 직업을 찾는다고 해도 계속 강연 다니고 해야 돼서 빠지고 뭐 빠지다 보면 사장님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일을 꾸준히 하면은 뭐 생활이 뭐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희로서는 어떻게 양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하다가 저희
조 씨가 관리자로 4년 동안 일을 해봤던 일, 간병인 용역회사를 가족 사업으로 꾸리는 것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20세기 초에 미국을 이끈 지도자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인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내 정책으로 대규모 사회 개혁을 추진했고요. 광범위한 지역에 연방 차원의 자연보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외교 정책으로는 각종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최남단에 있는 파나마는 1903년 콜롬비아에서 독립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파나마의 새 정부와 운하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파나마가 독립을 선언하고 15일이 지나서 두 나라는 미국이 파나마 운하 건설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디어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이제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면 뉴욕에서 출발한 배가 서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거리가 지금보다 반 이상 줄어들 거랍니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공사인 만큼 루스벨트 대통령도 부담이 크겠죠. 그래도 파나마 운하 건설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는 물론이고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나저나 파나마 운하 지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유럽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걱정입니다.
유럽 열강은 둘째치고 미국 안에서도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미국이 남의 나라 일에 관여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통령을 믿고 지켜볼 수밖에요.
콜롬비아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미국이 파나마에서 취한 행동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미국의 개입은 부당하다며 항의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해적이라고 불렀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의원들은 파나마의 프랑스 운하 회사와 미국 정부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비판적인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운하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은 운하지대를 얻었으니 의회에서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 두겠다면서 의회에서 떠들고 있는 동안 운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완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1914년 8월 첫 배가 이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콜롬비아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이 파나마 독립에 개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요. 미국이 콜롬비아에 2,5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협정이 서명될 때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여전히 상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이 조약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 미국은 콜롬비아와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새 조약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2,500만 달러를 지급하지만 미국이 파나마 독립에 개입한 것에 대한 유감 성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이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독립에 개입한 일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에게 부정적이고 쓰라린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 일도 간섭하려 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질서와 의무를 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 은행들에게서 빌린 차관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럽 은행들의 돈을 갚지 못하면 유럽 국가들이 남미의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는 구실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며 나섰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더 깊숙이 개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나마 운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 주변 지역에 대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기에 남미 지역 일부 국가들은 심각한 국가 부채 위기에 놓여 있었고요. 국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파나마 운하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무거운 책임은 부채 위기에 놓여 있는 남미 국가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하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 합중국이 남미 국가들의 부채 상환을 보장하겠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남미 국가들의 부채를 갚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유럽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남미 국가들이 부채를 갚지 않으면 유럽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채를 안 갚는다는 핑계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이 새로운 지역을 차지하려 할까 봐 걱정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유럽 강대국들의 발을 미리 묶어버린 셈이네요.
남미 지역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독일에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들 두 나라에 대한 국채 상환을 거절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무력을 써서라도 국채를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강력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 함선들이 베네수엘라 항구를 봉쇄하고요. 모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함선들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안 지역에서 포격이 시작되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노스웨스턴 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부에 있는 8개의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미국에는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 말고도 훌륭한 명문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서부에 있는 명문사립 노스웨스턴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51년에 설립된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아이비리그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좀 떨어지지만 시카고 대학교와 함께 미국 중부 고등교육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명문대학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이라는 인구 7만 5천 명가량 되는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인 시카고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으며 미시간 호수를 따라 해안선을 이르며 아름답게 펼쳐진 240여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은 시카고 대학과 함께 중부지방에서 손꼽히는 명문으로 US News and World Report지에 2019년 발표에서 미국 대학 중에서 10번째 순위이며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25위에 오른 최우수 대학의 하나입니다.
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역시 최상위 수준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지의 2019년 대학원 발표에서 노스웨스턴의 켈러그 경영대학원은 미국의 경영대학원 중에서 6위, 법학대학원은 11위, 교육대학원은 12위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스웨스턴 대학교 학생 현황 한번 살펴보죠.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2018년 기준 학부와 대학원생 다 합쳐서 2만 1,000명가량 재학 중이고요. 3,3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재직 중입니다. 학생 대 교수 비율은 6명당 1명꼴입니다. 매년 정부기관과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는 연구기금만 해도 7억 달러 이상 되는 중부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형 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학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졸업생들의 활약상을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이 크게 눈에 띄는 학교인데요. 특히 졸업생 중에서 언론계나 연예계에 진출한 인사들이 많고요. 대학 총장 등 교육계의 유명한 인사들도 많다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에반스톤에 있는 대형 캠퍼스 외에도 두 개의 캠퍼스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로 들어보시죠.
노스웨스턴 대학은 시카고 다운타운에도 25에이커 규모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것은 의대, 법대 등 전문 대학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중동국가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도 학부과정에 언론방송대학이 설립돼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해외 캠퍼스가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스웨스턴 대학 하면 에반스톤에 있는 분교를 말하게 되죠.
계속해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이름에 얽힌 유래 한번 알아보죠.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이름만 놓고 본다면 북서쪽에 있는 대학교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가 설립자의 이름에서 따오거나 지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독특하게도 지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름처럼 북서쪽도 아닌 중서부인 일리노이주에 있는 학교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미국 식민지 대륙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신생 미합중국은 1787년 7월 13일 노스웨스트 법령을 선포하면서 지금의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인디아나,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사타주를 총칭해서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초기에는 델라웨어, 마이애미, 쇼니 등의 인디안 부족들과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정착민만 거주하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영토에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할 만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리교단 목사들과 교인, 지역사회 지도자 등 9명의 뜻을 모아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게 바로 오늘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출발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황량하고 광대한 지역인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에 대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6명의 신실한 감리교 신자와 3명의 감리교단 목사 등 9명의 시대의 성각자들이 1850년 시카고 시내 한 철물점 2층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학문의 숭고한 발전을 위해 감리교단의 지원을 받아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에 빠른 시일 안에 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교육 헌장을 작성해 1851년 1월 일리노이 주의회에 제출 인준을 받음으로써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로부터 일부 교육 지원금을 얻어낸 9명의 초기 설립자들은 대외적으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시카고 시내로부터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고 미국 5대호 중에 하나인 미시간 호수를 접하고 있는 리즈빌이라고 불리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조차도 내지 못했던 늪지대와 버려진 항무지 379에이커를 매입했습니다.
이 리즈빌은 훗날 노스웨스턴 대학교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존 에반스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있는 에반스턴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탄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설립 4년 만인 1855년 11월 5일 드디어 문을 여는데요. 개교 당시 학생은 10명, 교수는 불과 2명뿐이었다고 하네요.
예, 설립 초기에는 6개의 교실, 예배당, 박물관, 2개의 소강당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다락방에는 학생들의 숙소가 들어가 있는 3층짜리 목조 건물인 올드 칼리지라고 불리는 첫 교사가 헌당되고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두 명의 초대 교수였던 헨리 노이즈 박사와 윌리엄 간맨 교수의 첫 강의로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출발했습니다.
이후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영국식 인문학 중심의 교육과 독일식 연구 중심의 교육을 접목해서 학부의 초석을 마련하고요. 전문대학원과 순수 일반대학원의 성장을 통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의 하나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서부의 애나폴리스라는 독특한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애나폴리스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주도로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곳인데요.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이런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진주만이 일본의 공격을 받은 직후 당시 프랭클린 블리스 스나이더 18대 총장은 즉각적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모든 자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스나이더 총장의 헌신적인 자세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노스웨스턴 대학은 컬럼비아 대학과 노틀댐 대학과 함께 연합해 대학 캠퍼스 내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고 해군 장교를 배출하는 전시체제의 해군사관학교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노스웨스턴 대학은 미시간 호반에 자리 잡은 애나폴리스라는 별명이 스나이더 총장에게는 해군 제독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네, 이 노스웨스턴 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2차 대전 기간에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입대한 학생들은 2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는 또 헌혈운동과 고철조각 모으기, 비누 모으기 등 모금운동을 통해서 전선에 자금을 보내는 운동도 전개했는데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노스웨스턴의 헌신적인 참여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노스웨스턴 대학교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선중앙방송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또 개성시와 자강도 남북,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에 비특급 경보가 내려졌다고 방송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